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1장과 2장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하나님이 6일 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개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는 우주 만물 가운데 특정 피조물을 만드신 이야기가 보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을 만드신 이야기 두 장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기술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야기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군데에 나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장 7절에서 남자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 남자, 아담 같은 표현입니다. 사람을 먼저 지으셨는데 흙으로 지으신 후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산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모든 동물들과는 달리 몸과 영혼을 모두 가진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시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기자는 그 다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설교 본문 2장 18절서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본문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편과 아내의 올바른 위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아내로 정해주셨는지 이것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슴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1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말씀합니다. 좋지 못하니. 창세기 1장을 보면 매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기록한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코멘트가 계속 뒤따르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 여섯 번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2장에서 아담을 만드신 이야기 뒤에는 그런 코멘트가 없습니다. 좋았더라 하는 코멘트가 없고 오히려 좋지 못하니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작품이 불완전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작품을 한 번에 온전히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단지 남자가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왜 여자를 지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무엇을 한다고 하시는가?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십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가 사용하는 ESV 성경을 포함한 모든 영어 성경은 그에게 적합한 돕는 자를 지으리니라고 변명합니다. 많은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에게 적합한 돕는 자를 지으리니. NLT 성경은 그에게 딱 맞는 돕는 자를 지으시리니. 어떤 성경은 그를 그에게 비교할 만한 그에 상응하는 돕는 자를 지으시리니라고 번역하고 또 어떤 성경은 그의 파트너가 될 돕는 자를 지으시리니라고 번역합니다. 여러 가지 수식어를 사용해서 번역하는데 수식어가 어떠하건 상관없이 모든 영어 성경은 단 한 성경도 예외 없이 그 목적어를 돕는 자라고 번역합니다. 헬퍼라고 번역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으로 그에게 걸맞는 돕는 자를 지으리니라고 번역한 것 제 생각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지으셨다고 하는가? 돕는 자를 지으셨다고. 어떤 돕는 자를 지으셨다고 하는가? 아담에게 가장 맞는, 걸맞는 돕는 자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자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기록하기 전에 먼저 왜 만드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19절에서 밝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이미 지으셨는데, 우리말 성경을 보시는 분은 의아할 겁니다. 그런 얘기가 없는데 NIV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미 지으셨는데 과거 완료형으로 번역을 합니다.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 앞으로 각종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심으로써 모든 동물들을 자세히 앞에서 보게 하시고 그 중에 자신의 친구가 될 돕는 자가 있는지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동물들 가운데 걸맞는 자가 없었습니다. 20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그러나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위해서는 적절한 도울자가 없으므로, 이게 영어 번역입니다. 아니, 아담이 동물들 가운데서 자신을 도울 배필을 발견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모르셨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이브만이, 여자만이 아담, 남자를 도와서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동물도 아내, 여자가 차지해야 할 부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여자만이 남자를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써 여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남자가 아무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합니다.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유대교 랍비들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머리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 위로 올라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발의 뼈를 빼서 만드시지도 않았다. 남자의 발에 밟히게 하지도 않기 위해서. 옆구리 갈비뼈를 빼어서 만드심으로써 남자와 동격이 되게 하시고, 또한 팔 밑으로부터 빼어 만드심으로써 남자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심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빼어 만드심으로써 남자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해설이 너무나도 좋았던지 스코틀랜드 혼인 축가 가운데는 이 가사를 그대로 옮긴 축가가 있습니다. 22절 후반부를 보면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장 완벽한 아내를 마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아담에게로 직접 데려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배우자는 자신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자 아담은 감탄하며 성경 최초의 시를 읊습니다. 23절을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야말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들은 비로소 드디어 하고 번역합니다. 성경 최초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많은 문화에서는 이는 나의 피붙이라 하는 표현을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모든 동물들이 앞으로 지나갔을 때는 무관심하고 시큰둥했던 아담이 이제 이불을 보자 즉시 감격해서 탄성을 터뜨린 겁니다.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다른 인간을 보고 자신의 동반자로 자신에게 딱 맞는 돕는 자로 알아보고 환영한 겁니다. 23절 후반부를 보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자신에게 딱 맞는 돕는 자인 것을 기념해서 아담은 그의 이름을 여자라고 짓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표현되지 않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여자는 남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단지 여성 어미가 추가로 붙어 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여자는 남자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창세기 기자의 코멘트이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지으니 씨은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를 지으면 수치스러우면 가리는 겁니다. 옷을 입고 벽을 쌓고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담과 이브에게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에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를 묵상하는가? 하필이면 왜 이번 주에 묵상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주에 걸쳐서 모든 방송사에서 매주 3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보도한 공화당과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입니다. 앞으로 4년 아니면 8년 동안 미국에 사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LGBTQ에 관해서 한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장 신성한 제도인 가정이 날로 더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누가 대통령 되는 것이 나의 육적인 요구에 더 필요한가 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뜻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관련해서 지극히 혼동되고 혼미한 생각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 시점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요지는 단순 명료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 제목에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나는 혼자 살아도 된다. 나는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살려면 난 차라리 혼자 살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자녀들이 없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축복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운 것을 절감하기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원하기에 독신으로 지내기를 작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뜻 때문이 아니라면은 결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복되게 사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결혼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것 기억하고 절대로 내 생각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 구약을 잘 모르기에 신약만 알기에 구원주 하나님의 지상 대사명만 기억하고 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전도하는 것만 신경을 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을 똑같이 제시합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 103편과 104편이 정확하게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길게 노래하고 또 하나는 구원주 하나님을 길게 노래합니다. 왜 같이 붙여놓았는가?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 인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물론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둘 이상은 낳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요지, 독초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신 것 고집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요지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담, 남자에 걸맞는 도울자를 지으시면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파트너를 지으시면서 분명히 여자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자를 지으셨다. 그 얘기는 LGBTQ를 짓지 않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L, lesbian, G, gay, B, bisexual, 양성애 자들. 그 다음에 T, transgendered, 성 전환자들. 그리고 Q, queer, 자신의 성적 성향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 성 불명자들. 이런 자들을 지으시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자를 지으셨다 하는 말씀에는 또한 그 어떤 애완동물도 사람들에게 합당한 파트너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에 안다면은 교만하게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고 취사 선택하기에 LGBTQ가 뭐가 잘못되었냐고 합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합니다. 설령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무지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정말 무지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왜? 이 세상에 게이와 레즈비안만 있으면은 인간은 곧 멸종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게이와 레즈비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세상은 끝나고 맙니다. 또한 그것은 태어나기를 귀머거리나 언청이나 기타 기형으로 태어났으니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LGBTQ가 후천적이냐 선천적이냐 하는 거 논쟁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후천적이건 선천적이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이 아닌 자녀는 고쳐주고 싶은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아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자녀가 언청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으니 잘못된 거 없다, 가만히 놔두자 하는 미련 곰퉁이 같은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장에 구멍이 뚫어져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으니 뭐가 잘못됐느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배우자에게서 찾아야 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야 할 것을 애완동물에게서 찾습니다. 못된 아내와 남편보다 강아지가 낫다고 하면서 독신으로 강아지 키우고 삽니다. 자신을 예전에 학대했고 지금도 귀찮게 구는 부모보다 고양이가 났다고 하면서 고양이 두 마리 키우고 삽니다. 부모는 양로원에 처박혀놓고 삽니다. 효도하지 않는 수많은 자식들보다 새가 더 낫다고 하면서 각종 새를 키우는 노인네들이 많습니다. 독신으로 살건 젊은 부부로 살건 노인네로 살건 사람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 동물에게서 찾는 것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다른 인간이 줄 수 있는 것 절대로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하나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독신이 되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서 친구를 찾고 동반자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은 동물들,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동물들을 나의 동반자로 찾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양로원에 계신 부모님들 집으로 모시고 와야 됩니다. 가까운 아파트로 모셔와야 됩니다. 매일 뵈야 되고 매주 찾아 뵈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요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동반자, 친구, 배우자로 누구를 주셨다고 하는가? 여자를 주셨다, 사람을 주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요지도 명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브를 지으실 때 아담에게 걸맞는 돕는 자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돕는 자로 지으셨다, 헬퍼다. 돕는 자는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와 헬퍼는 이거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자는 리더가 아니라 남자를 돕는 자다. 물론 여자와 남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여자와 남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0.00001%도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같고 동등합니다. 조금도 우열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브를 아담에게 걸맞는 돕는 자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걸맞는 자, 동등한 자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전지하시기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상호 보완적으로 만드셨습니다. 똑같은 카피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고 서로에게 없는 것이 각자에게 있게 하시고 서로 보완해 주도록 만드셨습니다. 또한 애초부터 남자와 여자 간의 질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자로,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서를 정해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없으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과 사회 모두 매일 분쟁에 휩싸이게 되고 아비규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성자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질서가 없으면 늘 내가 잘났다고 하며 살게 돼 있고 아내도 남편에게 박박 대들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자녀들에게 권위자로 정해주시고 맏아들을 동생들에게 권위자로 정해주시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백성들에게 권위자로 정해주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기능적인 구분을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자를 만드셨다 하는 것은 곧 아담 혼자로는 온전치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살 때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단지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하시지 않기 위해서, 사공이 너무 많게 하시지 않기 위해서 리더 한 명을 정해 두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리더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자유주의자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돕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종속관계가 아니다. 이 말을 하면서 성경의 예를 듭니다. 시편을 보라고.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시니 하는 말씀이 얼마나 나오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신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분이라고. 우리 밑에 종속적인 분이 아니라고. 우리 권위하에 있는 분이 아니라 하는 궤변을 빕니다. 궤변입니다. 무식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주실 때 삶의 영역에 따라서 질서를 정해주십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의 맏형 뻘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이 아닌 일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주집사님이 관리부 일을 합니다. 다 나오셔서 일합시다. 제가 그때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은 저는 일하는 부원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주집사님이 얘기하면 예 하고 순종하며 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저는 주집사님의 권위하에 들어가서 하는 일을 열심히 잘 하는 겁니다. 누구의 권위하에 있다는 말, 오늘날 죄된 인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누구의 권위하에 들어간다는 말 자체가 싫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싫습니다. 누구의 권위하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조건 싫어합니다. 난 너하고 똑같아. 어떤 권위하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위하에 있다는 것을 굴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지배당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피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어지는 3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입니다. 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가? 그 이유를 엉뚱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이유는 이브가 뱀의 꼬임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보면은 아담이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5절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브에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책임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책임자는 자기 권위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서 먼저 책임 추궁을 하셨는가? 이브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셔서 책임을 추궁하십니다.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패했습니다. 패한 이유는 쫄병이 잘못해서 패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불러서 쫄병에게 책임을 물리지 않습니다. 책임자,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립니다. 여기 이브 아담의 갈빗대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아담의 헬퍼, 돕는 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남자에게 주신 리더의 역할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기에 어려움을 당한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 남자에게 주신 자신의 책임 다하지 못해서 게을리해서 다말이 자기 스스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는 결국은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해서 애를 낳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또한 사사시대의 바락, 사사였던 바락, 자신의 리더십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기에 드보라가 일어나서 적군과 나가서 싸우는 것을 봅니다. 왜 여자들을 일으키시는가? 남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가족을 리드해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남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내가 영적인 리더입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모든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데 나는 학교 논문 쓰는 것 때문에 아니면 직장 생활 때문에 나는 그거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났던 것과 똑같은 비극이 벌어질 겁니다. 자신에게 주신 책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LGBTQ 미워하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장님된 사람, 귀머거리 된 사람, 두 다리가 없는 사람, 심장에 구멍 뚫린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수많은 교단들 LGBTQ를 환영하다 못해서 그들을 인정하고 삽니다.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LGBTQ에 대해서 결혼식을 거행해 주고 LGBTQ가 교회에서 중책을 담당하도록 하고 LGBTQ가 교단 목사가 되고 감독이 되게 허락을 합니다. 제가 1980년도에 미국 처음 왔을 때 오클라호마를 갔습니다. 오클라호마를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교회 경찰이 Student Union 거기에서 몰래 잠복하고 있다가 접선하고 있던 게이 교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해고를 시키고 물론 그 교수는 밖에 법정에다가 소송을 걸었습니다만은 주 자체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해에 제가 오하이오를 올라왔더니 거기에는 제 학과의 학과장서부터 게이고 제 지도교수부터 바이섹슈얼이고 수많은 교수들이 레즈비언이고 교회 세크리테리 가운데 과의 세크리테리 가운데 하나도 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게이와 레즈비언입니다. 클로젯에 숨어있다가 몰래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길거리로 활보하면서 게이와 레즈비언의 권익을 보호해달라고 데모를 벌입니다.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인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정상인 사람들이 비정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은 반드시 한 집 건너서 한 집은 LGBTQ 가운데 한 집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미국 어떤 공공장소에 가도 화장실이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남자용, 여자용, 또 하나는 나머지 다른 사람용. 교회까지도 법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서부터 9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전해주신 이 복음 진리 고수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가도 세상이 아무리 패역한 세상으로 변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진리인 줄을 믿고 그대로 고수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가치관이 100% 혼돈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 기억하고 타락한 세상이지만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제정하신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